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두려워하면 두렵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에너지 기업 엘론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한때 미국 기업들 가운데서 시가총액 7위에 이를 만큼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매년 비약적인 성장을 함으로써 월가의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찬란했던 엘론의 성공 신화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는데 2001년 12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을 기록하면서 붕괴되었습니다. 세계 5대 회계 법인이었던 아서 핸더슨도 이때 함께 붕괴되었고 수백억 달러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고 경영진들은 훗날 재판을 받고 투옥됩니다. 이후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들은 엘론이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눈부신 성장은 거짓의 기반에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경영진들은 수익을 계속적으로 부풀려 왔고 막대한 부채와 대출을 조직적으로 숨겼습니다. 그들은 특수 목적을 가진 법인을 설립했고 모든 부채를 그 법인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모 회사인 엘론은 재정적으로 상태가 매우 건전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마치 현재에 발생할 수익처럼 끌어다가 허위로 기록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졌던 이 성공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돈이 모였지만 결국은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부사장과 회계 담당자의 고발로 인해서 언론에 알려지고 금융조직의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만천하에 그 거짓이 드러나면서 엘론이 만들었던 모든 거품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덮어둔 것은 드러나고 숨겨진 것은 알려질 것이다. 덮어두고 은폐한 모든 것들은 그때가 언제든지 간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감추고 숨겼던 그 모든 것들도 지금이든 차후이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든 반드시 알려지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폐라고 할 때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때라고 기억합니다. 친구가 학교에 올 때 가방에 교과서만 가져온 게 아니라 매우 바람직한 무협 만화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1권 시리즈인데 1권을 다 읽고 나면 그다음 다른 친구들 그걸 이제 받아서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 저도 무협 만화책을 읽는데요. 강호에서 펼쳐지는 그 엄청난 고수들의 그 이야기들이 너무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돼서 막 정신없이 빠져들어서 만화책을 쉬는 시간에 읽었는데 아, 수업 시작하는 종이 울렸는데 그 내용이 그 다음이 꼭 봐야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만화책을 보기 위해서 은폐 작전을 썼습니다. 겉에는 교과서를 들고 그 안에는 만화책을 넣어서 수업 중에 보면서 하면서 정신없이 읽고 있는데 아, 선생님이 예리하신 것 같아요. 수업을 하시다가 중단하시지만 입안에는 수업 중에 딴짓을 하는 놈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렇게 하시더니만 그대로 일어나서 아무것도 가지 말고 다 복도로 나가라는 거야. 부려듯 다가오는 엄습하는 이 불안감과 두려움이 막 심장이 터져나갈 것처럼 두근거리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이 다 나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학생들의 책상 서랍을 다 선생님이 검사하는 동안 저는 다가올 운명을 직감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불안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걸렸는데요. 저는 저만 걸릴 줄 알 때만 맨 놈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서 손바닥을 맞는데 오히려 마음은 편해지는 거예요. 손은 아픈데. 야,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서둘러서 책상 서랍 밑에 감춰두었던 그 만화책이 다 드러나고 선생님에게 혼이 날 때, 아, 내가 은폐하고 숨겨왔던 그 부끄러움이 다 드러날 때 오히려 육체에는 고통이 있지만 아유 차라리 잘 됐다. 아, 내가 정말 제대로 혼나는구나. 오히려 그런 마음 편함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한때 학벌과 학위로 대변되는 사회였죠. 해외 엘리트 유학파라는 꼬리표가 신분 상승의 보증 수표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위 학위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던 촉망받던 사람들의 학위들이 거짓이라는 것이 폭로되면서 하루아침에 그들이 쌓았던 모든 명예와 경력이 추락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신분증과 모든 것을 세탁하면서 서로를 위조하기까지 했었죠. 종횡무진하면서 업계를 휩쓸던 그들의 경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아슬아슬했던 그들의 질주는 마침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퍼포먼스에 환호하던 열광적 지지를 보내던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빨리 열렬한 비난과 공격자로 돌변했는데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은 매우 씁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데서 한 말이 밝은 데서 들릴 것이며 안방에서 속삭인 말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아주 암실에 숨어서 모의했던 그 모든 말들이 백일천하에 드러날 것이고 안방에서 음모를 속삭였던 것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사실 여러분, 속이는 이들은 이미 그 형벌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불안함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내가 마주해야 할 그 끔찍한 현실이 계속 자신의 마음을, 심장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인생에서 명확하게 알게 되죠. 거짓은 두려움을 그리고 불안을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고 그리고 용기는 오직 진실에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경적 비결은 매 순간 그리스도인이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그토록 담대했는지, 그 어떤 사람의, 그 어떤 계층의, 그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예수님이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진리 앞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과 그의 선포가 일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명절이 되면 우리의 일상은 멈춰섭니다. 직장도, 학교도, 사업도 모든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우리는 민족적으로다가 국가적으로다가 함께 모이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가족들에게로 고향으로 향합니다. 잊고 살던 존재의 뿌리에 대한 가치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에 대한 못다했던 헌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귀향에 동참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명절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멈춰버리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례입니다. 가족의 장례는 모든 것을 멈춥니다. 학교를 가지 않는다고, 직장을 출근하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어느 생명체가 죽음에 대해서 이토록 제도적이고 의례적이고 공동체적으로 추모하고 의식을 치르는 존재들이 있을까요? 톨스토이는 두 살 때 어머니를, 아홉 살의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27살의 셋째 형이, 31살의 큰형이 세상을 떠납니다. 톨스토이에게 죽음이란 가장 친숙하면서도 가장 오랜 시간 그의 마음을 지배했던 주제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완전히 심취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완전히 몰두하게 되면서 그전부터 그의 작품 속에 그려왔던 구원과 부활에 대한 주제들을 녹여왔지만 직접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쓴 작품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중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반 일리치가 뜻하지 않았던 한 사고를 통해서 점점 악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마지막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죽어가다가 마지막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굉장히 큰 내면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스토리인데요. 톨스토이는 감성을 완전히 빼고 이반 일리치가 죽음으로 향해가는 과정을 매우 냉철하게 현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되는데요. 고등 법원의 판사였던 이반이 죽었다는 부고가 동료 법조인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은 모여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죽음으로써 자기 자신과 지인들의 법원에서의 인사이동과 승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또한 그의 가족들은 남편과 아버지를 걱정하지만 이반이 계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자 가족들도 힘들어합니다. 장례가 진행될 때의 아내는 남편의 사후에 지급될 연금에 더 관심을 쓰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지원이 줄어드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죽음에 직면한 사람에게 두려움은 육체적 고통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못지않게 두려운 것은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의 민낯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반이 추구해왔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성공을 향해서, 경제적 부유함을 향해서, 사람들의 눈앞 시선을 의식해온 내 삶이 갑작스럽게 다가온 이 마지막 앞에서 진짜 가치가 있었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일들이 의미가 있었나?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조차 내 존재는 소중했나?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죠. 그러나 이런 두려움조차도 살아있는 이의 몫이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음. 예수님은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진짜 두려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친구들아, 몸은 죽여도 제 목이 죽었습니다. 몸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절대 권력을 가진 그가 죽여버려. 그런 순간 저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그 이상 못한다고요. 몸 죽는 것도 두려운데.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보니 여러분, 예수님에게 빌라도 총독은 이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재판장에 서 있는 빌라도 총독의 결정에 따라서 예수님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분이죠. 그러나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그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몸을 죽일지언정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선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자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가올 그 일이 두려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만큼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러나 죽음 이후에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죽음 이후에 닥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을 보고 쉬운 성경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알려주겠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를 진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겠대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죽인 후에 지옥으로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여. 너희를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 그분을 내가 알려주겠는데 죽은 후에 너희를 지옥으로 던질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그분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참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보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워하면 두렵지 않을 것이다. 뭐야? 아니,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아? 근데 이 설교 제목은 앞에 갈로가 있고 중간에 갈로가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죠. 그 갈로를 채워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시시각각 변하는 삶의 상황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믿음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강력한 정복자였고 위대한 통치자였던 사람이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 심지어 애굽과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그 모든 지역을 완전히 정벌하고 대제국을 완성했던 이 사람, 그는 신바벨로니아 왕국을 건설했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의 그 화려함과 황금과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대초원 위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을 쌓고 하늘 궁전을 만들고 화려함의 극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다음 과제가 놓여 있었는데, 그가 그 광활한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정복하고 대제국을 이루자 자기들의 국민이 된 모든 지배민족들이 언어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무엇보다 종교가 달랐어요. 이것은 갈등의 씨앗이에요. 대제국은 통합해야 되는데 사분원열 분열되면 이 나라는 갈갈이 찢기게 되는 것이죠. 누구보다 통찰력을 가졌던 느부갓네살 왕은 고대 종교가 중심이었던 그 시대에 통합된 종교를 꿈꿉니다. 하나된 권력을 위해서. 그래서 그가 거대한 행사를 마련하는데요. 고위공직자, 왕 이하의 모든 권력자들과 장관과 요즘으로 말하면 총리와 장관, 차관, 고위공직자들을 모두 다 모읍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의 통합된 종교를 이루겠다고, 이제 모든 바벨로니아의 공직자들과 국민들은 이 하나의 종교로 통합해서 이 제국을 완성해 가자고 종교 통합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방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할 때에 음악이 울리는 동시에 모든 바벨로니아의 관료들이 그 금신상에 엎드려 절을 하고 경배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는 의식을 완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왕이 명령한 이 명령을 어기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질 운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음악이 울리자 그 속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엎드려 절을 하고 있을 때 왕의 눈을 몹시도 불편하게 하는 전혀 허리를 숙이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는 세 사람이 보입니다. 저놈들을 끌고 와라. 그들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던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누고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왕이요 자기의 권위가 무너진 것보다도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서 이 대놓고 공개적으로 거역하고 있는 이들을 굴복하기 위해 기회를 줍니다.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텐데 잘 생각해라. 너희들이 살아날 기회다. 다시 한번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음악을 틀 때에 너희가 엎드려 절한다면 앞에 했던 그 반역을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자비를 베푸는데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에서 심장이 덜컥덜컥 떨었어요. 좀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누고가 좀 분위기 파악하고 같은 내용이어도 부드럽게 전달을 하면 좋겠는데 왕이시여 우리도 그 왕의 모든 마음과 이 나라의 제국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에 이 금신상에는 도저히 엎드려 절을 할 수 없음을 통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간청드리나이다. 뭐 이러면 좋겠는데 성경이요 너무 이 세 친구가 세게 말해요. 우리는 그 임금님의 이야기에 더 이상 대답할 필요도 별로 못 느낍니다. 거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됐고 뭐 이런 분에게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 엄청난 권력자와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집중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세 명의 젊은이가 나서서 허리를 곧게 세우고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고개를 숙일 수가 없다고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임금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요 저놈들을 던져넣되 지금까지 중에 가장 뜨거운 어마어마한 화염이 불타는데요 장작들이 던져지고 불에 풀무불이 산소가 공급되면서 어마어마한 열기가 올라나고요 그들을 던지러 갔던 사람들이 그 화염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보니까 불구덩이에 떨어진 사람들이 분명히 꽁꽁 묶여서 떨어졌는데 다 자유롭게 춤을 추듯이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세 명을 던졌는데 네 명이 있는데 그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성사학자들은 이것을 그 세 친구의 그 목숨을 건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앞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하셨다라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사람의 어떤 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과 그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 성경 속에서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입증하고 고백했는지를 볼 수 있는 너무나 생생한 이야기죠.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 파라오는 히브리의 산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산하 제한을 위해서 이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들을 은밀하게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달하게 됩니다. 절대 권력자 파라오 앞에서 이 히브리 산파들은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히브리 아이들을 다 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왕의 명령보다도 그 위에 계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이라는 게 수많은 관행과 의례에 그렇게 해왔던 많은 일들 속에 얼룩져 있고 우리는 사실 그것을 구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기 어렵고 그 속에 휩쓸려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부당한 직장 상사의 지시나 대표의 명령에 거역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쟁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온라인에 퍼뜨리는 행위, 재료와 성분을 완전히 허위로 속이려고 하는 의도, 재무표의 숫자를 거짓으로 위조할 것을 강요받는 일들,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시받았을 때 우리가 그 실무자로서, 우리가 담당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언의 압박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승진에서 배제될 것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왕따가 될 것이고, 심지어 퇴직에 대한 강요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고 불의한 지시와 명령을 거부할 용기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람들보다 더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현대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두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생활비가, 병원비가, 임대료가, 대출금이, 등록금이, 운영비가 없어서 오늘, 내일, 당장 겪게 될 어려움들은 우리의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건강에 계속 적신호가 켜지고 점점 큰 병으로 자라나고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닌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내면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은 없다. 심지어 성전에서 참새들이 팔리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7절 말씀 역시 여러분 우리 앞을 보고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이 참새 이야기를 들어서 저 작은 참새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심리적 저항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제 머리카락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냥 두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가발을 주신 줄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돼. 엄청난 두려움. 내가 이것을 놓친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야. 내가 이것을 상실한다면 내 인생은 더 이상 살 가치도 없어 라고 할 만한 두려움을 느꼈던 그것들이 진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영적인 체험을 할 때 또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거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에 매여서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내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붙잡고 전전긍긍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야 될 그분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외면하고 헌신작처럼 버리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그분, 유일한 그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명절을 맞아 예배를 드리러 온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큰 두려움으로 엄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이것 나 너무 불안한데. 난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데. 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인데. 그렇게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당연히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야 할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악함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잠깐이지만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헤아릴 수도 없는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옵니다. 점점점 불안해지고 점점점 두려워져서 항상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치면 어떡하나, 저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면 어떡하나, 우리는 한시도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니 그분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함께 또 명절의 여러 상황 속에 우리가 내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모든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과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장가자씨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오. 아버지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진정 담대함 용기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수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공허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진정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고 일어나면 두려운 일들이 닥쳐옵니다. 돌아서기만 해도, 아니 고개만 돌려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너희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주님,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평판이 두렵고 사람들의 눈이 두렵고 사람들의 모든 말이 두려웠던, 그리고 불의함과 권력자들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마음에 받으며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함으로 이제 더 이상 세상과 사람과 풍랑처럼 흔들리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담대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추고 숨기고 은폐하는 거짓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확신 속에 담대히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